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는 13일 지난 9월부터 계속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됐던 2만 2천 명을 사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람 후세인 모세니 에제이 이란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총 8만 2,656명의 수감자를 사면했다며 이 가운데 2만 2천 명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체포됐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절도나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에제이 대법원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관영 매체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다음 주 시작되는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을 앞두고 시위에 휩쓸렸던 많은 사람들을 사면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마흐사 아미니 씨가 의문사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2일 열렸던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최우수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계 미국인 가족의 삶을 공상과학 장르로 풀어냈으며 주인공인 량쯔충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같은 영화에서 량쯔충의 남편 역할을 연기한 베트남 난민 출신 키호이 콴은 나무 조연상. 이 영화는 이들 여우주연상과 나무 조연상을 포함해 총 7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올해 오스카 나무주연상은 연인의 죽음 뒤 자신을 스스로 학대한 끝에 272kg의 거구가 된 대학 강사의 이야기를 그린 더 웨일에 출연한 브랜던 프레이저가 받았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한 이번 오스카상 시상식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미국의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과 조연상 등 총 23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입장 영화인들이 밟고 들어왔던 붉은색 양탄자, 이른바 레드카펫의 전통을 깨고 62년 만에 양탄자색을 밝은 샴페인색으로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일주일 사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화상연설에서 3월 6일부터 일주일도 안 돼 바흐무트 지역에서만 1,1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했다며 이는 러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거의 황폐화된 바흐무트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이 마을을 점령하려는 적들의 모든 시도는 포병과 탱크 등 화력에 의해 격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220명 이상의 우크라군 병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어제 논평에서 전장 상황이 매우 힘들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예비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그러나 자신의 병사들이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탄약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오늘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만나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어제 샌디에이고에서 수낙 총리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영내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설명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들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언론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잠수함 건조를 위한 8,500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총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호주 정부를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미 CNN 방송 등은 호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최소 4척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고속공격 잠수함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2021년 9월 안보협력체 오커스를 결성하고 영내 안보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12일 전략 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대외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13일 0시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해 핵 안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4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반발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SLC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늘 대규모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이 824 영웅함이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발사된 두 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팔자형 비행 궤도를 2시간 6분 3초와 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중발사 훈련을 통해 미 한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 나갈 입장이 명백히 표명됐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대로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는 또 다른 수중 전략무기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미 한의 미사일 요격망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저고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바꿀 수 있어 지상과 해상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순항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될 경우엔 발사 준비 과정에서의 사전 징후를 탐지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똑같은 크루즈 미사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핵을 탑재해서 사거리가 1500 정도면 일본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한국합동참모본부도 12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시험 발사된 SLC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발사 원점으로 지목한 신포 일대엔 북한의 잠수함 기지와 SLBM 개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SLCM 두 발을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의 수직 발사관과 어뢰 발사관에서 한 발씩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발사한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수직이 아닌 경사각도로 쐈는지 등을 분석 중입니다. 824 영웅함은 2016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 1형의 수중 발사에 이용한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엔 수직 발사관이 한 문만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밝힌 해당 미사일 재원이 미한 군당국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어 분석 중이라며 어느 정도의 기만과 과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에도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한국군은 미한이 파악한 정보와 다르다며 북한의 기만 전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반발해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며 전략자산이 동원된 미한의 대규모 훈련에 맞서 압도적 대응을 공언한 북한이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만이나 과장을 섞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이만큼 된다는 것은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상당수 무리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만이나 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만한 이유는 김일성, 김여정 아마 둘 다 압도적 대응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전에 보지 못한 대응이 될 거다. 북한이 부담이 엄청 될 텐데 그런 수단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압도적 대응을 하는 건 그만큼 자신들의 자산을 많이 쓰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수중대 지상 공격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SLCM이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합참은 이번 훈련이 3월 동계훈련 막바지 검열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정상적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상태란 뜻의 경상적 태세란 용어를 썼지만 초기 단계의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824 영웅함은 미사일 시험 발사용이기 때문에 SLCM이 실전 배치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SLBM을 이제 시험 발사하든지 오늘같이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하는 테스트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험선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가지고 북한이 진정으로 전력화돼 운용하려고 하는 3천 톱급 잠수함 여러 발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그 잠수함으로 이제 기술을 이제 그쪽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어떤 시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쏜 SLC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며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남포북은 태성호라는 저수지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는 올해 5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저수지에서 발사한 데 이어 순항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한 것은 발사 플랫폼과 원점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되는 미한연합훈련에 맞서 핵무력을 이용한 보복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의외의 무기체계 또는 훈련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동원해서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거기서 생존해서 미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를 동원해서 보복을 할 수 있다. 이 능력까지도 이제 이번에는 같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등장하는 전략자산이나 훈련 양상에 그때그때 허점이나 기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무기를 동원해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미한연합연습 등에 대응해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열 하루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 연습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미한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지난 6일에서 10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거쳐 이날 시작한 본 연습에서 미한은 일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합니다. 미한은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 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전국급 연합 연습을 부활시켰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에 연계해 이달 말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등의 출동도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전격적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방문해 첨단기술, 경제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정상회담을 벌입니다. 미한일 삼각공조의 필수인 한일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결단이 미국과의 IRA 반도체 지원법 관련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한일 갈등 타결 의지와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적 국수주의를 뛰어넘는 3자 차원의 포괄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랩슨 대사 대리님,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국 기업들이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환영할 만한 결정이죠?
Well, certainly we support this announcement, and it was big news this week with President Yun.
물론 미국은 이 발표를 지지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계획은 일본과 한국의 대화 정상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출자로 기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들의 소송을 제기한 전시징용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또는 양국의 계획을 확실히 지지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양국 관계는 냉랭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며 이는 양자와 삼자 관계를 더욱 심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윤석열 대사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식이 정치인들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Well, on this issue, I think that it's pretty clear that President Yoon is not acting like.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한국 정치인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현대 일본의 성격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에 근거한 접근법을 취했죠. 이런 점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잘 반영됐고 후속 조치들이 취해질 발판을 여기서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런 비정치적인 접근이 과연 정치를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합의가 대중의 철저한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행동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나왔으니까요.
랩슨 대사 대리님,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일본과 화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President Yoon has made the calculation. His determination is to proceed forward, notwithstanding expected opposition.
윤 대통령은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60%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89%가 일본이 식민 통치 시대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맞는 수치라면 놀랍죠. 매우 어려운 정치적 현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담한 조치를 취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조치죠. 한국 정치에서 금기시되는 이번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과반수 확보를 시도할 때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입니다. 현재 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못 미칩니다. 제1야당 의석수보다 훨씬 적죠.
스나이더 국장님, 2015년 한국과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었고 960만 달러 배상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은 피해자들과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을 해체했죠. 향후 한국 정부도 피해자들과 협의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계획을 번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there has been consultation with the victims, and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이번에는 피해자들과 협의했고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2015년의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졌고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는 등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얻어 강제징용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의 국내 정치적 맥락과 여파에 그리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은 것은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정치에서 분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랩슨 대사 대리님, 일본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다는 것인데요. 1990년 아키히토 천황은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 했고 1993년 고노다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Well, it's not for Washington. I don't think we judge on what's enough. I mean, this is an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One of
미국은 무엇이 충분한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일 간 문제이고 역사적으로나 민감성으로나 중대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한일 정부와 국민에 달렸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사과했고 이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 일본 총리는 적어도 과거 사과의 핵심을 되풀이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상호주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일 간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삼각협력과 공조를 원했는데요. 마쿠 협의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좀 더 진솔히 사과할 것을 제안하진 않았나요?
No, I think you know, for the longest time and certainly my time working these issues going back 10 years.
제가 한일 문제를 다룬 지난 10년을 포함해 아주 오랫동안 미국은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죠. 물론 우리는 지지합니다. 우리는 양측이 역사 문제 해법을 찾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지 않으려는 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사후 지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큰 관심을 보여줍니다. 양자 및 3자 협력이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물론 충분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까요?
I don't think that it is how many apologies the government of Japan has made.
일본 정부의 사과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의 진정성이나 방향 전환 의지는 한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 여론을 움직이기에는 바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그 기준을 충족할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 여론은 그때 움직일 겁니다. 아직은 그런 조치를 못 봤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한일은 서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여전히 목표로 남아있고 윤 대통령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또한 한국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포용하고 과거의 비용과 짐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미국이 한일 관계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일정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내실 때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해서 미국 관리들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Not quite the same issues. I understand in your reference to JSOMI and the concerns that generated, but that was a very specific.
진행자가 언급한 지소미아와 관련 우려에 대해 언급한 것과 역사 문제는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에 영향을 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상호 안보 강화 장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이 적정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강하게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역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일 문제에 일일이 관여하거나 대응을 미세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이 문제의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지소미아가 역사 문제와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당시 미국의 반응은 삼각공조의 중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일관계와 직결돼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Well, certainly security overall is linked to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lows a trilateral.
물론 두 나라의 관계 진전은 안보 전반과 연계돼 있고 삼국공조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특정 안보 문제와 연계돼 있었고 우리는 지소미아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매우 신중히 역사 문제와는 분리하려 했고요. 우리가 최고의 안보를 제공하는 역량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입했을 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일본의 호응은 미한 정상회담 기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진전이 없는 상황과 비교해서요.
I think that what the administration has done is to send a signal.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가 미국과의 전방위 협력 의지에 장애물이나 방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일 관계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미국의 안보 목표와 완전히 연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요. 또한 미한 협력 관계가 진정으로 포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 초과 수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기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제 큰 쟁점 하나를 제거하고 만나게 되는데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줄 때 아닐까요?
Yeah, this is a critical issue. The economic security range of matters and some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경제안보의 핵심이죠. 삼성과 SK 등은 세계적 명성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했고 특히 중국에 많이 했죠. 어쩌면 안보보다도 더 곤란한 부분은 바이든 정부의 새 산업정책이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입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안보 구상에 전반적 목표에 연대한다는 추가 신호를 모색할 겁니다. 한국엔 어려운 일이겠죠. 앞으로 몇 주간은 한국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동맹인 한국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물론 그 결정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답은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일부 조정을 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앞으로 삼성과 SK의 중국 시장 투자와 관련해 예외 조치가 나올까요? 미국이 크게 관대한 해법을 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특별히 중국을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차단하려고 수립한 매우 포괄적인 틀이니까요.
스네더 국장님, 한국이 한일 문제에서 적극적 해법을 제시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But I would reject one aspect.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만 그 질문에 내재된 암묵적인 전제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거래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거래적 접근법을 취하는 큰 실수를 한 것처럼요. 거래주의는 어떤 좋은 결과도 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가 내부적 모순에 빠졌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 동맹과 단합하길 열망하면서도 경제적 국수주의를 내세우고 한국 기업을 연합 전략에 끌어들이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보인다는 모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공정하게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한 통합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적 외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 정서의 측면도 있습니다. IRA 문제가 불거지고 이제는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내게 동맹으로서 무엇을 주는가라고 한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is has had a public opinion impact, and I think that that is one of the factors.
이 상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내부 모순을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진행자가 언급했듯이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대가로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회에서 제정한 IRA 법은 그 약속과 상충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의제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계획과 산업 정책이 작동되려면 그런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일부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히 우위를 유지할 만큼 보조금을 한국 정부가 이미 제공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아시아판 핵기획 그룹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윤병세 전 한국 외교장관이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 아래서도 가능한 다양한 핵 옵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이달 말 열리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서 이를 잘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최근 서울에서 윤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습니다.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동맹은 그 2차 대전 후 미국이 그 체결했던 동맹 체제 내에서도 가장 성공한 핵심 동맹의 하나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 그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말할 때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현재의 그 상태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글로벌 동맹까지 합의했고 또 인도태평양 정책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동맹의 외연과 내포가 대폭 확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이제 전략적 이해의 확장은 지금 복합 대전환 시대의 동맹 현대화 추세와도 잘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국제 위상에 맞게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핵 문제에 관해선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정부 기간 중에는 이 종전선언 추진이라든가 이 남북관계를 좀 과도하게 중시함에 따라서 북핵 문제 접근법에 관해서 상호 신뢰가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북핵 문제 그 대응 전략에 있어가지고 양국 정부 간의 모든 수준에서 긴밀하게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다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의 그 2022년도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대만 위기와 이란 문제 등으로 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핵을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는 한국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또 이제 동맹 70주년 위기에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북핵 해법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로 한국에서 핵 자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마냥 신뢰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높은데 어떤 해법을 선호하십니까?
최근 수년간에 이제 국내의 연구소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은 물론 자체 무장이라든가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지지도가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한국민이 느끼는 그 위험 인식과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핵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하에서도 그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그런 핵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공동의 핵 계획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70주년이 일종의 그 핵동맹 원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추가적 조치가 나온다면은 이정표적인 그런 성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가적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미 입장에서는 그 한미 간 기존에 이제 여러 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나토형 핵기획 그룹, 뉴클리어 플레이닝 그룹으로 이제 격상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추가해서 아시아 핵기획 그룹, 아시아 뉴클리어 플레이닝 그룹 상사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구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과 일본, 호주가 이제 이미 그 미국과 양자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자화 또는 4자화 하는 것은 정책적 의지에 달리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토의 그 핵기획 그룹은 전수액이 배치되지 않은 그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설례도 감안해 볼 때에 남미 양자 간에 이런 핵기획 그룹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인태 지역의 핵심 그룹, 핵심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미 1호 4개국 간 아시아판 그 핵기획 그룹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구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 거친 비판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대안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길게는 이제 지난 30년간, 짧게는 지난 2년간 그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비핵화가 전혀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설상가상으로 그 미중 전략 경쟁과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그 미사일 발사를 뭐 수십 번 했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결의는 그냥 그 의장 성명 하나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의 코스트가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느끼게끔 그 유엔과 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제 계속하고 또 중러에 대해서도 이 북한의 핵 실험 또 핵무장이 이 부채가 된다는 점을 계속 각인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쪽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뭐 최근 호주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이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또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다든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든가, 아시아판 그 핵기 그룹을 창설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국내 압박 요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좀 조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현안 등에 관해서 어떤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국제 질서가 이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과 일본은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 북한핵으로부터 위협, 또 미중 갈등,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지금 3중, 4중 파고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미일 간 협력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또 이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공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 양국 간의 이런 현안 타결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지난 수년 동안의 그 악순환의 구도가 이제 선순환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이제 또 다시 재개될 수 있고 전략 대화도 강화할 수 있고 또 이제 경제 현안이라든가 반한일 제 군사 정보 보호 체제 다시 이제 정상화라든가 하는 그런 군사 안보 협력 문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북한과 북한의 문제는 한일 간의 이제 최우선 순위의 전략 협력 의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북한 주민들과도 그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제동참 등 과거 조치 회귀 외에 참신한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 환기 또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 노력과 또 조치가 필요할까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은 또 대북 전략 측면에서도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 자유와 인권을 특히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과거 보수 정부 못지않게 어쩌면은 더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아마 적극적인 연대 노력을 이제 지금 펼치고 있고 또 앞으로 펼칠 거로 예상을 합니다. 3월 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또 공동 주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기기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고립돼 있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외부 정보 유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듯이 그 이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그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정보 유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알수록 이제 그 해당 그 이제 나라들이 변화한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례도 많기 때문에 우리 경우도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마 공감대가 이제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조치와 노력이 이제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권 문제가 이 평화나 안보의 하부 개념이나 후순위가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인권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 그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보수정부처럼 이게 인권은 평화나 안보랑 같이 간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뭐 정보 유입뿐만이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그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병세 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동맹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북한 문제 해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방문은 미한일 세 나라의 이른바 남방 삼각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삼각의 한 당사국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잇는 남방 삼각관계가 활기를 띠며 결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뒤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로 한일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마련된 다음 날인 7일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ken the US-ROK partnership to unprecedented heights in a way that benefits our economies and our people and strengthened.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과 윤 대통령의 방미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위해 미한일 3국 결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한 관계와 미일 관계는 좋았지만 한일 관계는 갈등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로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미한일 결속이 공식화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외교적 행보는 5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16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4월 26일에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해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러시아, 북한을 연결하는 북방 삼각관계도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달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러시아가 독일을 물리친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즈음인 4월 말이나 5월 초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심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집권 2기 때인 2018년 3월 전용 열차편으로 중국을 처음 찾은 이후 4차례 방중했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열차로 중국을 경유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 1박 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의 식량과 비료 60만 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북중국경을 봉쇄하고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북중 정상 간 교류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위급 교류는 없었으나 나름대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시진핑 신시대를 여는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도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5월과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려 했지만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올 1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연하장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0일 국가주석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 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서너 가지 전망과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정치적 필요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현재 미한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결속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they both want to send a very powerful signal t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f how tight.
고스 국장은 중국과 북한이 이미 노동당과 공산당 채널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합의가 안 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8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또 비료도 20만 톤 이상 부족합니다. 지난해 11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건설 사업에 필요한 기계리와 원부자재, 생활 필수품을 충분히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경제 원조를 바라고 베이징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he went to Beijing, probably Beijing would feel like it has to give something to him.
반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지금은 물리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외교관들도 외국을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겁니다.
So far, North Korean diplomats still have not returned or...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은 정상회담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현재 구도를 신냉전 구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북중, 북러 관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남방 삼각 세 나라의 공조와 협력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방 삼각의 주요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직권상기를 시작한 시 주석이 올해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4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최저 3도, 최고 14도. 남포 역시 구름 많고 최저 4도, 최고 14도.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3도, 최고 11도. 강계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9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4도, 최고 11도. 개성 구름 많고 최저 1도, 최고 12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0도.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6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8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2도, 최고 13도. 청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7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5도. 삼지연 흐리고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 오전에 0.5 내지 2,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고 오후에는 1 내지 2m, 먼 바다 오전에 1.5 내지 3.5, 오후에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신문과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러시아 방문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재에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화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식적 외국 인사 방문 발표는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서 준비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7개 보고서 중 마지막 보고서 작성을 위해 스위스에 모인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번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표되는 것이라며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국제적 합의인 섭씨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온난화로 인한 일부 영향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빠르고 심도 있는 탄소 배출 감소로 지구 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속도를 높이는 것이 힘들지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13일 지난 9월부터 계속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2만 2천 명을 사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람 호세인 모세니 에제니 이란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총 82,556명의 수감자를 사면했다며 이 가운데 2만 2천 명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체포됐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절도나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이었다고 예제이 대법원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관영매체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다음 주 시작되는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을 앞두고 시위에 휩쓸렸던 많은 사람들을 사면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마흐사 아미니 씨가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2일 열렸던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작품이 최우수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계 미국인 가족의 삶을 공상과학 장르로 풀어냈으며 주인공인 양즈충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같은 영화에서 양즈충의 남편 역할을 연기한 베트남 난민 출신 키호이 콴은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들 여우주연상과 나무조연상을 포함해 총 7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올해 오스카 나무주연상은 연인의 죽음 뒤 자신을 스스로 학대한 끝에 272kg의 거구가 된 대학 강사의 이야기를 그린 더 웨일에 출연한 브랜던 프레이저가 받았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한 이번 오스카상 시상식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미국의 유명 방송인인 지미 키멀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주연과 조연상 등 총 23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입장 영화인들이 밟고 들어왔던 붉은색 양탄자, 즉 레드카펫 전통을 깨고 62년 만에 양탄자색을 밝은 샴페인색으로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일주일 사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1천 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화상연설에서 3월 6일부터 일주일도 안 돼 바흐무트 지역에서만 1,1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거의 황폐화된 바흐무트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마을을 점령하려는 적들의 모든 시도는 포병과 탱크 등 화력에 의해 격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22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